안녕하세요, 수혜 여성예배 여러분. 7월 첫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첫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와보니 뭐 새도 울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는 우리의 마음도 울고, 그래서 교회에서 리오픈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함께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또 은혜를 저희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맑고 밝은 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참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기를 잘 넘겨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일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어서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그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밖에 이 시기를 회복시킬 분이 없음을 우리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 가정 지켜주셔서 그들이 맡은 공동체와 가정가정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 생활과 학업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듯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나지는 이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안에 그 있다. 내 안에 그 있다입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파리의 연인들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인기만큼이나 극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사들을 많이 또한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남자 배우가 여주인공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 안에 너 있다. 이뭐 제가 하니까 그냥 코미디가 되네요. 뭐 그런 대사였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를 듣고 많은 여성들이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막 밤잠을 설치고, 반면 남자들은 저래서 한국 드라마가 발전이 없다 하면서 질투심에 불타 야유를 보냈던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좀 느끼하지만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이제 이 안에 있는 너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행복이 나에게 왔고, 내 안에 있는 너 때문에 온통 네 생각뿐이고, 네가 좋아하는 것, 그건 내가 하고 싶고, 그건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이전과 완전히 변했다라는 뭐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죠. 바울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 있다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바울의 심정은 한순간 강렬했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연인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헌신된 사랑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변화를 다짐한 모습이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이고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주장하고 있는 주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겹도록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도 바울이 무슨 교회를 위해 멋진 말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다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성 그리고 율법의 무효성을 주장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추앙받는 어떤 그런 고귀한 희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편지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너는 구원받을만 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해 주시는 상태를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 것이 이 의인데 이 의인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과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인정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바울의 손에 사람은 죽어나가고 바울이 철저히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바울에게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는 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 그 중턱 어딘가를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암담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너희들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죄를 짓게 하시는 자가 되냐? 결코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19절에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어떠한 것도 안 통합니다. 어떠한 것도 매력이 없고 어떠한 것도 소용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니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의 손에서 바울은 벗어나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상태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사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얻은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20절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아래 살아가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육체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21절처럼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와 이제 바울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는 어땠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역시 가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 땅에서의 헛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매몰차고 인정 없는 모습이었는가, 그러한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이고 또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제 안에 또한 어떤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소재가 아닌가? 성도들 중에 누가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아직도 혼동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복음과 율법에 대한 교리를 그냥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끝내면 되는 것인가? 그런 계속되는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성도와 교회에게는 뭐 율법은 더 이상 없다. 율법은 뭐 우리의 고민의 대상도 아니고 또 고민할 소재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남아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은연 중 사람에게 심어주는 아주 나쁜 부작용 중 하나는 이 공로주의라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 하면서 더 깔끔하게 잘해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과 인정 그리고 주시는 상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공로주의입니다. 바울이 18절에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율법이 주는 공로주의로부터 자기가 매여있는 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 동년배나 선후배들보다 더 앞장선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율법이 심어준 공로주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주의의 뿌리가 또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에 대한 불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좀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 눈에 좀 들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하고 내 시간도 내고 또 물질도 그 사람을 위해 쓰면서 내가 드린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죠. 관계가 약할 때는 우리는 자연히 공로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관계가 강하다고 느끼면요, 뭐 별거 안 합니다. 그냥 절친한 친구 사이에 어떻습니까? 뭐 만날 때 슬리퍼 신고 가서 만나고 뭐 좋은데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라면 같이 끓여 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즐겁고 또 뭐 만족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으면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편하고 즐겁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관계가 강하면 서로에게 공을 드리기보다는 관계가 주는 기쁨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서로 편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의 뭐 7살, 8살짜리 딸아이가 아니면 손녀가 여러분께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어두운 데 가서 막 엄마 아빠 구두를 닦고 있고 혼자 막 빨래를 가져와서 세탁기를 돌리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식구들이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것이 일어나서 눈치를 보면서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를 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집에서 부모에게 안 쫓겨나려고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부모가 본다라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효자 났네, 누가 이런 아기를 낳았을꼬 하면서 막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뭐 참 철들었다. 그런데 참 불쌍하고 안쓰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부모 앞에서 실수 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쫓겨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의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도 되는데, 엄마에게 딸은 잘 보여서 기쁨이고 무언가를 해주어서 깊은 관계가 아니라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맺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서로인데,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자기가 이룬 것을 가지고 그것을 늘 보여주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녀는 아마 가정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죠. 관계에 기대지 못하면 공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공로에 집중하게 하고 은혜와 복음은 관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경건생활, 또 우리가 하는 봉사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 뭐 물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를 좀 다그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하는 그런 공로주의에 기반한 율법주의적인 삶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 자녀를 예배에 보내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코로나 시즌에는 이 정도 기도해 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평소보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코로나 때는 이보다 한 10장은 더 읽어야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이 정도 섬겨야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3일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 일주일 작정 기도한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일주일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완전히 응답된다. 이런 마음, 또 이런 열심,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열심과 이 중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잘 압니다. 그것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모습도 가끔은 더 잘해야 되고 더 실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함으로써 그 일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감사로 해내야 하는데, 오히려 섬기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리지?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 저 정도 서투른 모습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러 왔나? 아이고, 없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없는 게 속 편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부르신 이 교회의 목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영락없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은 그 섬김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죠. 뭐 그저 잘해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완벽하고 세련된 것을 드리려다가 서로 간의 사랑과 긍휼과 배려와 용납 같은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세련되지 못한 그런 미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율법주의적 섬김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떠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기도도 섬김도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상황을 토로하고 또 부활과 생명을 그리스도께 주셨듯이 이제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과 깊게 사귀려는 그러한 동기보다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오랜 시간, 더 긴 그러한 섬김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분이 산다. 어떤 공로를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로와 자격이 없는 나를 그분이 선택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관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강제성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악하고 때로는 약해서 스스로를 다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괴로운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드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한다라면 그것만큼 괴로운 신앙생활, 그것만큼 또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없을 겁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신앙 생활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율법적인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내 안에 그 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좀 더디고 내가 늦더라도 때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또한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도록, 그래서 결국 기쁨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좀 구별되어져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다르게 사는 이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그 있다.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